예, 테살로니카 서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테살로니카 1서 2서, 그러니까 1서는 바오로의 친저 서간, 바오로가 직접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서는 바오로의 계열 서간, 바오로가 쓴 게 아니라 바오로 후대에 쓰여진 책으로 보는데, 근데 두 서간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다른 것들은 그 여타 다른 서간들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테살로니카 1서, 1서, 공이 둘 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초대 교회 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했고, 초대 교회 때 그 고민이 해결되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바오로도 생각이 좀 바뀌어 간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뭐 두부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오로 사후에도 계속하고, 사실 지금 현대에도 그런 재림을 가지고 뭐 이런 종교 집단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카 교우들의 이 잘못된 재림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만, 그 바오로의 말 속에도 그 바오로의 한계, 또 시대적인 한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표현한 것 중에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다, 아직 죽지 않았을 우리, 아직 그때까지 살아있을 우리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기 전에 그 재림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바오로 사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물리적인 기대감이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도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믿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없죠.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않았다라기보다는 그 사도나 초대교회가 바랐던 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재림하셨죠. 그러니까는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몸을 비치긴 합니다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죠. 그렇게 승천하셨고 다시금 재림을 하셨을 때는 몸을 가지고 재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느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생각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재림이 되고, 그러한 성령의 재림은 단지 그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세례 성사를 통해서, 또 성체 성사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그 방식으로 언제나 재림을 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재림은 사건이 아니라 또 일상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게 훨씬 낫겠죠. 어쨌든 사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그 당시 재림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계시라는 거는 무슨 사용설명서 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밥통 하나 사면 밥통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뭐 쫙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주어지고 그걸 풀어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바오로 사도나 초대교회가 못나서 이랬던 게 아니라 계시라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계시가 주어지고 그것을 찾아가고 살아가는 몫이 언제나 인간에게는 남아있죠.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만 그 은총을 풀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그걸 천천히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그 나머지는 희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주일날 강론대적 희망을 다른 말로 바오로 사도가 탄식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사도가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으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살았을 때 그 불완전함은 사라진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이 아이가 뭐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얘기하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바로 죽은 다음을 얘기합니다. 아이적의 것, 살아있을 때의 것을 그만둡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죠. 그때에는 죽었을 때 얼굴과 얼굴을 하느님과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에는 죽었을 때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시듯 나도 하느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카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오로의 말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오로의 말이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데살로니카서에서 드러난 바오로 사도의 시대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그의 사상이 생애의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그의 생각도 성숙해지고 깊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잘 선교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다 보니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계시도 주시지만 그 계시를 내 것마냥 아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처음에는 하느님이 나한테 다 가르쳐 주셨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다녔는데 아 이게 안 맞더라, 당장 네가 죽기 전에 올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는데 아 그 자신감이라는 것도 적당히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모든 걸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자기를 제외시킨 게 아니죠, 나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면서 그 죽음 이후를 기다리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 초반에 어설펐던 사상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사상조차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을 겸손되게 고백하는 바오로죠. 그래서 온전한 것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희망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재림 이야기를 하니까 재림에 대한 교리를 좀 정리를 하면, 재림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심판이라고 교회, 또 카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 사심판과 공심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심판과 공심판이 나누어진 것은 이 재림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재림이 올 줄 알았을 때는 사심판이 필요 없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정리를 하면 뭐 사심판, 공심판 나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재림이 됐으면 그냥 올로다 그냥 공심판이죠. 근데 이제 이 재림, 심판이 사심판과 공심판으로 나눠진 것은 아, 재림이 우리 마음대로 안 오는 거죠.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나만 하늘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재림이 하나의 복수로 되는 거죠. 요한 묵시록을 가도 일종의 복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서 이제 인간적인 마음, 복수라는 마음이 이제 거기에 재림이라는 것은 깃들어지는 거죠. 공심판할 때, 빨리 오라는 거는 나는 자신감 있다. 나는 심판해서 나는 하늘나라 갈 거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 전부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고, 아주 그냥 무슨 영화 보듯이 그냥 아주 화끈하게 나만 가고 나머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다 보내버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재림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사심판과 공심판. 일단 각자가 죽잖아요. 각자가 죽기 때문에 그 각자의 죽음을 사심판이라고 보고, 공심판은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인간의 죽음처럼 올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올 수 있는 사건이면서 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 사건, 올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천지창조의 반대말이라고, 공심판은 천지창조의 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이 물질이 된 게 천지창조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물질, 이 우주 모든 만물이 결국 나중에 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공심판입니다. 물질이 된 모든 영이 이제 그 물질을 넘어서서 영으로, 그 모든 존재가 영으로 돌아가는 때, 그게 공심판입니다. 이거를 물리적으로 얘기를 사실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심판은 영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의 재림은 그렇게 공심판, 사심판과 공심판으로 나눠져 있고, 공심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건, 영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창조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존재가 영으로 수렴되는 때, 그건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튼 그날은 반드시 언젠가는 오겠죠. 어떤 식으로인지, 뭐 일시인지 어떤 식으로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도 우리가 사실 뭐 계산합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개념을 넘어서 있잖아요. 우주의 시작이라는 것도 사실 그 끝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날은 밤 도둑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칠 것이다. 이 밤 이 닥치는 거는 굳이 공심판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들의 죽음만 생각해도 밤 도둑 같은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시잖아요. 내일 당장일 수도 있고 몇십 년 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합당한 자세는 빛의 자녀, 대난의 자녀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지키는 것. 언제든 준비하고 있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2절 보면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동시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5장 4절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괜찮아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역설적인 표현은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준비를 잘 해서 살아가면 물리적으로 갑자기 닥치더라도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갑작스러움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 왔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깨어서 살아라 라는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님의 재림이 곧 닥치겠지만 그렇다고 무의도식하면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아니 조만간 재림이 있을 텐데 아니 며칠 있다가 다 우리 하늘을 갈 텐데 지금 여기서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이 삶의 무용론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허무함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 현세를 부정하는 태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막 와서 막 미사도 뭐 합시다 하는데 뭐 필요 있냐. 며칠 있다가 예수님 올 텐데 그냥 막 그냥 있읍시다 일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하고 제 손으로 인해서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하라라고 바울사도가 다그칩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잘못된 환원을 시켜놓으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의 것 안에 신비는 신비 안에 둬야 되는데 신비를 현실 안으로 억지로 끌어오게 됐을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것 하나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갈 거야 하느님이 택하는 건데 어떤 종교단체들은 뭐 우리 단체 들어오면 너는 천국 가고 우리 공동체 안 오면 너는 지옥 가라고 이 신비를 인간의 계산 안으로 넣으면 엄청나게 유치해지죠. 그러니까 신비를 신비로 두지 않고 인간의 계산 안으로 집어넣으면 엄청 유치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예, 그래서 넷째로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카 교우들에게 선포한 종말론의 근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아 우리도 그렇게 끝을 맞겠구나 끝이 아니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하느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역설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우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두 시기 사이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고 믿는 이들이죠. 그 당시에 이 두 시기는 어느 정도 또 물리적인 시간에 관념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두 시기의 사이는 이미 온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의 사이는 물리적인 사이가 아니라 영적인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대에서 이 두 시기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 역설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듯 그 두 시기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면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카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5장 15절, 18절 보면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간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렇게 전설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 2서 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